그러면 이번에는 북일 관계 전문가와 함께 북일 대화가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고명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제기한 문제 가운데 조총련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건이 있는데요. 이 네.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북한이 또 여기에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가요?
예, 네, 사실 북한과 일본 사이 이제 국가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이 일종의 이제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가 외교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뭔가 민간 조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총련의 의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대사급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일본 정부한테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외교 사조 수준으로 대접해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2006년부터 계속 이제 일본에서 제재를 하고 조총련이 오랫동안 북한에 많은 돈을 송금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그 돈줄을 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제 아무래도 좋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번에 그 다시 그 2006 잠시 동안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조총련 의장 그 가택 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그 이유가 그 조총련 의장이 그 버섯을 수입하고 북한에서 버섯을 수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원산지 속였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죠.
네, 네.
그런데도 하는 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또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국제 문제화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나온 그러니까 유엔에서 이번에 나온 북한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이 COI 그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COI 보고서를 스폰서했던 국가가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이제 유럽 연합이었고 다른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북한 인권을 이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제적 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거에서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쓴 단계였는데 그거를 이제 북한도 알고 있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유엔은 그 인권위원회에 그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그 스페셜 라포트라는 마루스키 다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물론 그 작년에 나온 COI 리포트에 그 정치봉 수용소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부각하겠다. 북한이 지금까지 행했던 납치자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겠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납치자 문제라고 하면은 그 제일 큰 피해자 그 집단이 바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납북자들이죠. 주로 한국 전쟁 때 납북됐던 인사들이
네.
제일 큰 집단이고 그 다음이 이제 일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그 공식적으로는 17명이 북한에 납북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본 측에서 추산하는 그 여러 케이스를 다 합쳐 보면 이제 8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수가 지금 납북됐다고 일본에서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볼 때는 지금 그 인권 문제가 전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지가 않고 이번에는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정은이 이제 그 국제 ICC 그러니까 국제 사법재판소에 이제 회부될 네. 정도로 이제 네. 문제가 사안이 심각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이런 입장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은 무엇이고요? 또 그러면 앞으로 북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마지막이니까 작년부터 비해서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의 그 전략적 위치,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는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일 관계가 미일 동맹은 점점 이제 공고히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점점 압력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사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은 기색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좀 생겼다고 이제 북한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북한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동북아 정세가 자신들에게 좀 더 좋게 그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별로 서로 기대를 안 했던 이 회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그 구체적 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했던 그 납북자 문제를 더 이상 이제 계속 유지할까 계속 써먹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뭐 협상을 더 진지하거나 그런 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단이 된 거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건 같으니까 사실 북한은 이거에서 많은 기대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기대를 안 한 게 이제 지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환경이 점점 호전되고 있으니까 북한이 볼 때는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사실 체제를 보장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도 이제 개발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경제 원조인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신냉전 구도를 좀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이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동의를 하는 거죠. 즉 합의를 끌어내는 거죠. 그거를 방지하는 게 북한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북한은 아마 굉장히 내심 지금 반기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드 문제를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네.
유럽뿐만이 아니라 극동아시아에서도 러시아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북한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푸틴이 북한을 5월 달에 있는 그 전승기념일에 이제 초대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으로부터 중단위기에 빠진 북일 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